오늘 거꾸로 가죠. 학계부터 합시다. 유사한 책들이 좀 있는데, 유사한, 앞에 거 하다가 좀 독특한 책을 나중에 못할 것 같아서, 말이 긴책 먼저 하고, 말이 짧은 책을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읽어보시는 거 어때요? 좀 반갑지 않아요? 계속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다가, 학계에 넘어가면, 학계 스가랴로 가면, 이제 성전 건축기, 회복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배경이 좀 달라지죠. 물론 이전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패턴들이 각 선지서마다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그리고 이방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유다, 이방의 같은 시기의 멸망, 그리고 같은 죄악의 패턴의 문제에서 제기하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나 스가랴가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새로운 느낌을 주기도 하죠. 낯선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계 스토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쉽게 무슨 역사서에서 읽은 정도의 설교 패턴을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미 이 성전 회복기 얘기를 했지만 그때의 역사적 자료가 좀 빈곤한 부분이 있어서 학계 스가랴에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계는 좀 스토리텔링 위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처음부터 읽으면 어때요? 스룹바벨 시대죠. 성전 건축을 하러 왔어요. 근데 1장 1절, 2절, 3절 쭉 읽어보시면 어때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의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학계는 뭐라고 해요?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가 뿐일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내집 먼저 아니고 니네 집 먼저 지어서 내가 니네 못 살게 구는 거야?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죠. 완전 치사해. 그렇죠? 그럼 얘네를 잘 먹여 살게 해주면 얘들이 이렇게 할거 아니야. 아 진짜 성격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얘들 되게 착해. 얼마나 착한지 아시겠죠? 야, 내집안 짓고 니네 집 먼저 지어서 내가 니네가 있는 걸 날려버린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내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니까 10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죠?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크게 감동해서요 모든 백성의 마음에 감동시키심에 여호와의 전 공사를 마쳤더라라는 스토리가 나오는 게 1장 장면입니다. 그쵸? 장면이 바뀌죠. 2장에선 성전 2장에선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고 하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1장 패턴을 먼저 이해합시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환해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스토리텔링으로 갑시다. 역사서에서 잠깐 다뤄봤지만 좀 보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얘가 좀더잘 다루고 있죠. 역사서에 뭐가 쫙쫙 진행된 것처럼 쓰고 있어요. 왔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성을 무너뜨리면, 이렇게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무너뜨린다고 하면 이렇게 완전 초토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가옥 같은 걸다 불태우고,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밀어버리고 하면요. 건물 자체가 다 쓰러져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그냥, 아, 여기에 돌무더기들이 있었나 보다라는 식의 느낌들로 있는 거죠. 70년이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예 뭐 재건축이나 아예 뭐좀 리모델링 하거나 큰 기둥은 남아있어서 벽을 세우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초토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규모 이주를 했잖아요. 그쵸? 대단히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서울에서 도시 시스템에서 살다가 갑자기 뭐 만주 벌판에 대단히 이주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일단 뭘 구축해야 됩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죠. 뭐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상식이. 자, 일단 밭을 갈고 집을 짓고 해서 밭에서 소출이 나와서 내가 그 소출을 먹고 살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잉여 자본이 발생하면 그 잉여 자본을 축적해서 뭐라는 거예요? 축적해서 성전이건 성이건 문화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순서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살잖아요. 내가 일단 내 생존의 틀이 생긴 다음에 잉여 자본을 축적하고 그 축적된 잉여 자본을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건, 왕궁을 짓건, 성벽을 세우건, 군대를 만들건, 조직을 만들건, 뭐 문화 활동을 하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직장도 없고 거기서 발생한 월급도 없는데 내가 막 어디 가서 뮤지컬 보고 그러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 여자분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구축되고 축적된 다음에 그걸 누리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 거죠. 그쵸?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그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온 게 맞지만, 아직 이런 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나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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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내가 성전을 지을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게 구축이 안 되게 하시죠. 오히려 되게 구축이 안 되게 하세요. 막 일부러 막 내가 불어버렸다라고 막 그래서 되게 괴롭혀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수확이 적을지라도 먹을 것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흉속하지 못하면 입어도 따뜻한 옷도 일꾼은 쌀을 받아도 구멍에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은. 일꾼의 쌀을 받아도 구멍에 뚫린 전대 같은 게 뭐예요? 월급이 들어오면 자꾸 통장에 흔적을 남기고 사라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분명히 돈을 받았는데 돈이 들어왔던 흔적만 있고 돈은 없고 이게 구멍이 뚫린 전대 아니야, 그쵸? 여러분들 월급 통장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을 할 때는 더 오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은 이 사람 이해가 잘 가요? 하나님 이해가 잘 가요? 이 사람도 이해가 더잘 가죠? 얘들이 어디에 살았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전이 황폐하거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어요. 판벽한 집이 궁궐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게 벽 겨우 세워놓은 집인 거예요, 되게. 벽 겨우 세워놓은 집. 그냥 벽을 겨우 세워놔서 이렇게, 얼마나 비참할지 생각, 얘들이 얼마나 이 기분이 안 좋았지 생각해요. 여러분 같았으면요, 야, 이씨, 내가 여호와 안 믿고 만다, 이랬을 거예요. 그냥 대규모 이주를 해서 왔는데, 이게, 나름대로, 하나님, 내가 바벨론에 살다가,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언약과 사명을 회복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온 거잖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포로기환한 게 아니에요. 역사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치? 모든 유대인들이 포로기환한 게 아니에요. 포로기환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유대는 처음 와보는 사람들이고. 그쵸? 근데 뭘 받았어요? 신앙교육을 받고, 역사교육을 받고, 가치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이 하나님의 전을 건립할 때이고 이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라는 그 뭐예요? 그 동기부여를 갖고 움직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쵸?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죠, 사실. 그쵸? 고향과 문화와 문명과 자기가 이제까지 가졌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치?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딱 헌신하면 사람들이 마인드가 뭔지 알아요? 헌신한 사람들의 마인드 100% 뭐가 있어요? 가면 온천이라도 터지길 바래요, 뭔가. 그냥 갔더니 막, 아니 여기는 어떻게 경작을 안 했는데 거기 밭이 있어, 막. 그럼 막 고구마가 막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거야. 70년 전에 심어놨던 게. 막 그런 느낌. 갔더니 왕궁 그걸 이렇게 딱 깠더니, 그때 바벨론이 다 훔쳐간 줄 알았더니, 금은보화 같은 게 그냥, 어? 옛날에 예술렘 성전에 있었던 보화가 딱 있었던 거야. 아,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구나. 돈도 있고, 밭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봤더니 다안 무너졌어. 집도 대충 탁탁탁탁 털고 대청소해서 들어갔더니 살만해. 사람이 약간 이런 상상합니다. 그쵸? 내가 주의 뜻에 따라 뭔가 헌신하면 이런 막연한 상상을 해요. 최소한, 이렇게까지 아니면, 아, 하나님은 공짜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최소한 이렇게까지 아니면 어떻게 상상을 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쓱 이렇게 하면 밭이 쫙 기경되고 툭툭툭툭 뿌렸더니 팍팍팍팍 자라고 막 이런 거. 그렇죠? 내가 순리대로 하지만 거기서 순적하게 하신 주의 역사. 그렇죠? 하여튼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헌신대로 왔더니 젠장 밭에서 금덩어리 하나 나올 만도 한데 그런 건안 나오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더안 돼. 옆 동네들보다. 왜 얘들은 도시에 살던 애들이고 쟤들은 원래 여기 살던 애들이니까 더안 되잖아요. 더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부러 더안 되게 한대요. 막 일부러 전대에다 구멍을 뚫어놨다는 거야. 더안 돼. 그럼 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어때요? 실망감이 있죠. 그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 내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세상이 험한데 내가 정말 무슨 생각으로 바벨론에 살다가 이런 벌판에 살겠다고 내가 그때 너무 신앙적이었나? 내가 그때 아, 그 설교에 지나치게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소서라고 손들고 한번 일어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나? 있잖아. 아, 그런 거였나? 라는 생각과, 아니, 해야지. 내가 그래도 주로 헌신하에서 하는 건데, 해야지. 할 거야. 근데 오늘은 안 되잖아. 이게 상황을 아무리 봐도 오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일단 좀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냥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비판하시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가치적인 기준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왔으면요, 여기서도 뭘 첫 번째 기준으로 유지해야 돼요. 가치적인 기준을 맨 첫 번째 기준으로 유지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가치적인 기준으로 해서 비상식적인 선택을 했으면서 여기 와서 갑자기 또 다시 상식적인 선택을 하는 게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애초부터 안 왔어야지.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라고 출발을 했으면요. 그 출발을 했으면 그 다음 장면에서도 뭔가 편법의 원리로 뭔가 일을 순적하게 풀려나간다든가 혹은 내 생각보다 더 일을 잘 된다든가 이런 막연한 기대는 접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면 이런 세속적인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게 일관성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에 선교하겠습니다라고 딱 결단해요. 근데 막상 선교를 시작하면 뭐예요?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쓴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기준도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고, 이 정도는 요건이 조성돼야 되고, 이 정도는 상황이 받쳐줘야 되고, 이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훨씬 어려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엔 아직 타이밍이 아니어서 그래서 딜레이 상태에서 나는 되게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둥바둥하는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야, 교회를 개척을 했으면 맨 처음에 내가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교회를 개척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개척을 했으면 그 기준을 유지하고 그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일단 사람은 몇 명 정도 됐으면 좋겠고 재정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분위기는 이 정도 됐으면 좋겠고 그래야 뭔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할 수 있으니까 좀 그 정도는 어떻게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순간부터 다른 기준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도저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딱 그 상태란 말이에요. 어설퍼. 여러분 기준을 한번 쓰기 시작했으면요 그 기준대로 유지해야 돼요.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어설픈 선택을 하느냐? 이 어설픈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상식은요 성전을 되게 삐까뻔쩍하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장에 성전 지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 울었어요. 왜? 너무 초라해서. 여러분 이 말이요 되게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는 어디 가서 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사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지. 괜찮아요? 성전은 원래 그렇게 건축하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면요 레바논에 가서 나무를 사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잉여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뒷산에 있는 나무에다가 그냥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조그맣게 지어도 되니까. 근데 그건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결심만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처받았겠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주님의 헌신해서 와서 오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서 내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여유가 되면 그때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니네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내가 니들한테 돈을 안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상처받아요. 사실 짜증나잖아. 근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는 설교 중에 내 생각에 이 구절이 귀가 번뜩 뛰었을 것 같아.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싸게 해도 되는 거였어? 네. 우리는 돈 엄청 모아서 겁나 투자한 다음에 대단하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지. 근데 뒷산 가서 갔다가 한 건 오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금방 됐어요. 성전 건축을 건축하고요 뒷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조그맣게 지어놓은 다음에 사람들 마음에 두 가지 사람들 마음이 어땠어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 울었어요. 젠장, 내가 이걸 짓자고 여기로 온 건가? 옛날에 솔로몬 성전 이게 10배, 20배 화려하고 압도적이고 와, 하나님 여기 있겠구나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쬐매나게 하나 지어놨단 말이야. 이거 울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 우리가 고작 요런 건물 하나 짓자고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가? 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죠.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클 거라고 하시고, 그쵸? 그쵸? 지금 무슨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학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한 오해들이 있어요. 어? 너, 하나님 지금 돈 없는데 네가 네돈 먼저 써? 너, 이게 이 학계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성전 건축할 때 쓰이는 거거든요. 성전 건축한테. 야, 하나님의 지금 골조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인테리어가 안 되는데 넌 지금, 어? 응? 40평대로 옮겨갔어, 네가? 어? 내 하나님이 그거에 전대 구멍을 뚫어버릴 거야. 약간 지금. 그러니까 사람, 아, 나는 이렇게 편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되니까, 아, 내가 그래야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축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나 충영교에서 건축할 때도 막, 충영교회가 대단한 건축이에요. 왜냐면요, 강남에서 지었는데, 그때 충영교회가 강남교회가 아니에요. 충무로교회거든. 이사 와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무로 사람들이 건축한 거예요. 강남 사람들이 건축을 한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세 살던 사람들, 월세 살고, 집 사던 사람들, 집 팔아서 전세 가고, 이래서 건축헌금 냈어요. 우리 부모님도 13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그 당시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막 몇백만씩 했단 말이야. 이거 내가 1년 동안 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모을 수 있어. 이거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해서 대리석으로 쳐바른 거야. 여호와의 집을 화려하게 진짜. 거기 가면 대리석으로 전체를 발라놨거든. 젠장. 그다 대리석이에요. 이게 땡 눌러서. 이게 한 거지.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뒷산에서 나무 갖다 지은 거라니까?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게 아니야. 너 좋은 집 살지 마. 하나님이 더 좋은 집 살아야 돼. 하나님 집은 5성급 인테리어 정도, 평당 얼마, 이렇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더 힘들고. 아니란 말, 그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물리적으로는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리적인 거로는요,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야, 화려하게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크게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멋있게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짓는 걸 먼저 하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짓는 걸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지금 와서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와서. 건물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우 하자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산 다음에 돈을 막 모아서 그 돈으로 건물을 멋들어지게 지은 다음에, 야, 우리가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돈 많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건물을 지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방향이 전혀 달라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자마자 뭐돈 필요 없고요. 대충 조그만 거, 초라한 거, 하나 딱 지어놓고, 그걸 지어놓은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준이 회복돼서, 내가 이 제대로 된 조그만 성이지만, 고백은 다 담기잖아, 거기에. 기준으로 회복돼서, 그 기준이 회복된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예요. 기준이 회복된 사업을 시작하고, 기준이 회복된 농사를 시작하고, 기준이 회복된 자기 집을 짓고, 오케이? 그냥 순서가 글렁한 거예요. 순서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됐지만 여전히 헌신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헌신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 드릴 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그 많이 만드는 과정 가운데 도와주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크리스천들 많죠. 하나님 내가 돈좀 많이 벌면 교회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제 꿈은요 선교지에다가 교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면요 신학생들 돕겠습니다. 제가 돈 많이 벌면요 내가 11조 아니면 10에 3조 해서요 그 가난한 사람들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밀어주셔야죠. 하나님이 그 전대에 구멍을 뚫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왜 구멍에 전대를 뜨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야, 그래도 있는 거 일단 다 나한테 바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해줄게. 가치관은 똑같아. 그러면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뭐만 차이인 게? 큰 가치는 갖춰.
근데 뭐가 뭐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야 나한테 먼저 땡겨. 그 다음에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쫄리죠. 아 이게 다 땡겨줘도 나한테 돌아올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쫄려도 믿어. 일단 땡겨. 그럼 그래 내가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고 내가 성전 건축에 낸다. 그 다음에 이게 몇 평짜리로 돌아오는지 한번 보자. 우리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 돌아오죠, 이게.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야.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거에 당해서 우리나라의 그 건물이 쭉쭉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왜 그 사람들 전대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쪼잔하게 자기한테 먼저 땡기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 내가 막 팍팍 밀어줄게. 얘가 안 내지 않으려 되잖아요. 팍팍 밀어줄게. 내가 10억, 100억 가게 해줄게. 그럼 네가 50억 딱 내라? 그럼 걔가 아, 내가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었으면 이만큼 내가 어? 자산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반을 뚝 문질러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원래 나 이렇게 안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큰 집 짓자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누가 먼저 가져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얘랑 얘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얘네들은 뭐가 엔딩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엔딩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출발이에요. 클 필요도 없고 화려할 필요도 없고 영광스러울 필요도 없어요. 백향목을 사올 필요도 없어요. 뒷산 거서 가져오면 돼요. 뒷산에서 그냥 나무 아무거나 끊어다. 얘가 그래도 제일 싫어하네 하고 끊어다가 갖고 오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 산 보십시오. 쓸만한 나무 없잖아요. 그쵸? 큰 나무가 없어요. 그런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왜 레바논 백향목 하는지 아시겠죠? 캐나다 가끔 찾으면 어떻게 나무가 쭉쭉 올라가죠. 하늘로. 그쵸? 근데 레바논은 어때요? 이게 쭉쭉 올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뒷산 가다 끊어오면요. 그 당시에 건물의 크기는 뭐로 결정돼요? 기본적으로 축대의 높이로 결정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뒷산 가서 그래도 실한 놈 하나 잘라오면요. 그게 한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뒷산 가서 끊어오라는 거예요. 일단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라는 거죠. 고백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고백으로 농사도 짓고 그 기준으로 삶을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 자체로 이 성전의 영광은 예전의 영광보다 큰 거예요. 나중에 조그맣게 지었지만 나중에 커질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조그맣게 지은 건 나중에 무너졌어요. 조그맣게 지었지만 나중에 커질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전 성전은 컸지만 그 영광이 성전 안에서만 머물고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심정을 적시지 못했죠.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시대, 에스라 시대 어땠습니까? 에스라 시대 그 조그만 성전이지만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어때요? 그 심정이 사람들에게 적셔져서 이름 없는 레위인도 스데반 이상의 설교를 해내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각되어서 여호수아 이대의 가장 영적 전성기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이 성전의 영광은요 나중에 더해진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의 영광은요 그들이 세웠을 때 이전에 어떤 영광보다 더했습니다. 왜? 여호수아 이후라는 것 성전이 있었던 시기 성막이 아닌 성전 시대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시대, 성전이 인정받던 시대, 성전의 고백이 삶으로 들어갔던 시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의 성전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잖아요. 이스룹바벨 성전. 안 그래요? 여호수아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혹은 가장 하나님께 은혜로웠던 시기로 뽑는데 주의 뜻대로 행했던 시기로 뽑는데 그렇잖아요? 이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학계는요 정반대 방향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돈을 헌물해서 11조 많이 내면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시는 화려함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학계에서는요 정반대를 지향하는 책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학계에서는요 화려함을 지향해서 네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안 해서 네가 잘못 나가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화려한 걸 들여봐서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지어내봐. 그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나 축복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을 시험해보란 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냐 아니하시냐 시험해보라고 감사함을 내보라고 뭐 일해본 적 있냐고 뭐 이렇게 부흥사들 맨날 사진 치고
여러분, 나라가 7%, 8% 성장하면요, 그러면 이제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태우 시대 때까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 내가 하여튼 헌신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갑절로 복을 주셨다고. 근데 왜 IMF 이후로는 없냔 말이야. 하나님은 경기 탓이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지향해요. 정반대를 지향해요. 정반대. 야, 화려한 거 필요 없고, 레바논 백향목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원하는 건, 하나님 일단 좀 먹고 살만 하면 주님의 기준 지킬게요. 그게 아니라, 내 기준을 지켜. 그걸로 살아. 그러면 그 삶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멋있죠? 그렇게 돼야 돼. 내가 좀 싫어. 내가 좀 흥분. 알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이거 갖고 건축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건축하는 교회 가봐라. 다 이거 갖고 설교한다. 아, 진짜. 이거 갖고 설교. 이거 갖고 설교하면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건물 지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이거 갖고 설교하려면. 고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설교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뒷동산에 있는 나무 갖고 합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인테리어 빼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본문이야. 이거 좋아.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뭐 이렇게 나중에 많이 벌면 하나 이렇게 쏘겠다고. 내가 선교제 교회 세운다고. 선교제 교회를 세운 사람은요, 오늘 내가 선교제 영성으로 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선교제 영성도 없는 주제에 선교제에다 돈 지랄하면요, 선교 필드 그 돈으로 다 망치는 거예요. 선교 현장이, 한국교회 선교 현장이 그런 눈먼 돈 때문에 다 그 모양 된 거 아닙니까?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파악할 능력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바른 선교인지 바라볼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아는 선교사, 잘해주는 선교사에 그냥 막 쏘고 말이야. 근데 진짜 건실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먹을 것도 없어서 고생하고, 한국에 그런 눈먼 돈, 어? 그냥 뭐 그냥 악한 방법이면 선한 방법이면 돈 많이 벌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건물 하나 쏘겠다 이런 분들한테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 쫙쫙쫙 뽑아가가지고 말이야. 센터 쭉쭉 올리고 센터에 들어가 보면 다 월급 받는 사람들. 근데 해외 한국에서 순방해 보면 막 현지인들 막 일하고 있어 막 월급 받고 건물 올라가 있지 외국인들 돌아다니지 선교사님 선교사님하고. 또 장로님이 헌신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하고 내가 세계를 변화시킨 것 같고 천국이나 가겠어?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내가 학계 때문에 짜증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해요. 말라기랑 학계가 진짜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말라기로 11조 내라고 하고요, 학계로 건축 헌금 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네 그걸 채우는지 안 채우시는지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여기도 왜 그래요? 학계에서의 후반교육은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2장 19절을 보면요. 19절을 보면 곡식 좋은 자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건축한 분 낸 사람들 껌뻑 죽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예. 사실 두 장밖에 안 되는 책을 이렇게 길게 할 얘기는 없는데, 사실. 이 얘기 저 얘기 했어요. 내 마음은 아시겠죠? 내가 나중에 설령 학계를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돈 내느라고 하면요. 저 목사가 미쳤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전반부는 그렇고요. 중반부에 대해서는 나와있죠? 중반부는 영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어졌는데 이 영광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나와 있고요. 후반부에 2장 후반부에 10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런 이슈들이 하나 나오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슈들이 여러분 이 이슈가 이 학계 전반을 설명해 주는 이슈 중에 핵심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학계가 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것을 쌌어요. 거룩한 것을 쌌는데 거룩한 것이 흘러나와서 어디 그 거룩한 그게 맞았어요. 그럼 그게 거룩해지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죠. 근데 부정한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부정한 것에 누가 부딪혔어요. 그럼 그게 부정해져요? 예, 부정해지죠. 이해돼요? 나는 그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근데 뭔 말인지 여러분들 듣기 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는 뭐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의 번제단의 선물을 딱 만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체,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당시 법칙을 얘기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정해져요? 이게 부정해지죠, 그쵸?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 제사장이 거룩한 성물을 만진다고 해서 제사장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이 부정해졌다고 해서 제사장이 3일 동안 들어가지 못해요, 그쵸? 이해되죠? 그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칙이 가르쳐주는 바가 뭐예요? 이 법칙이 가르쳐주는 바가. 내가 말을 어렵게 했나? 뭔지 알겠죠? 악의 확장성을 설명하는 거고요. 선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가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크게 짓지 뭐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이 선량한 의도로 출발했다고 해서 이 생각도 선량한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선은 일관성입니다. 오케이? 아 내가 목사님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잖아요. 얘네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그랬어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그랬지만 좋은 마음으로 세속적인 기준을 썼어요. 그럼 이 세속적인 기준도 좋아져요? 아니에요. 선은 확장성이 아니라 일관성이에요. 악은 확장성이죠.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데 악한 생각이 껴들었어요. 그럼 이게 악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학계가 지금 이들의 메인 이슈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관성, 선의 일관성과 정결성을 회복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너희 가운데 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나? 어렵죠. 적용하려면 어렵죠. 근데 적용, 간단하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쉬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선을 하시려면요. A부터 Z까지 선을 해야 돼요. 그쵸? 의도는 선한데 방법은 악하고 적용은 세속적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선한 의도와 선한 방식과 바른 적용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거기 선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함께 복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세속적인 방법으로 과정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상황적인 기준으로 적용점을 만들면요. 거기서 뭔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학계도 전반을 설명해주고 있는 학계의 예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관성을 획득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건 하나님의 기준들의 성취가 있겠죠. 저는 여기 학계서의 결론은 그래요. 여러분 어설프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설픈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설픈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높이 들어서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큰 결정은 했으면서 막상 디테일에서는 세속적인 방법과 기준들을 사용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속적으로 성공적이지도 않고요. 영적으로 보람있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가치가 가는 구현되지도 않아요. 그 중간에 뜨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떠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자기 마음속에 쌓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스스로 정결한 일관성을 가지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 내가 출발이 좋았으니까 뭐 난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여기 온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출발이 좋았으면 그 출발에 맞는 과정과 결과가 있는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거기서부터 일하십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이건 겸손에 대한 부분이고 일관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학계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습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주의 일을 하겠다고 출발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세속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 좀 막연한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출발하셨고 그럼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셔야 거기서 프랙티컬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내가 오늘부터 이게 뭘 내리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이라고 해도 막연하게 날 위한 건 알겠는데 실제적으로는 세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럼 별 이렇게 된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의 일관성 학교서를 통해서 지금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독특한 책이 하박국이죠.
나오면 스마냐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요. 하박국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이슈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간단합니다. 하박국에서 비슷한 얘기들을 좀 하고 계신데, 이런 거죠. 얘랑 나랑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랑 이제 하박국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 악인들이 이렇게 횡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의 의를 구하고, 주의 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찾는 사람인데, 보니까 유다가 어때요? 악의 기준들이 횡행하죠, 그쵸? 나쁜 사람들이 잘 나가고, 하나님의 기준을 해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원화된 것처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악인들이 선을, 악인들이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내가 선을 구하나? 현실은 선이 없습니다. 이게 한바구의 기도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죠. 첫 번째 응답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응답을 하죠. 그래, 내가 걱정 마라. 내가 걔네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걔네들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당황하죠. 그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더 악한 자가, 그래도 덜 악한 자를 그렇게 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일장의 대화예요. 우리가 갖게 되는 이슈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세상이 악해? 라는 류의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박국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돌아가고 세속적인 방법대로 돌아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세속적인 방법대로 돌아가고 악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걱정하지 마. 내가 것들을 싹 무너뜨려 줄게. 라고 처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당황하는 게, 아, 그것도 또 하나의 그냥 세속적인 흐름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 얘기한 게 두 번째 방문이죠. 그쵸? 그러고 나서 2장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2장에서 뭐라고 시작됩니까?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2장 2절, 3절에 보면요. 묵시가 정한 땅에 있다니, 더딜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위는 기도라는 설명을 얘기하면서 5절부터 뭘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5절에 보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술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가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로 여러 가지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자들이고 화 있을진저입니다. 그렇죠?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갖고 갖고 또 갖고 또 갖고. 수울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구멍 같은 거거든요. 내 마음이 바닥이 없는 구멍 같아서 내 속에서 계속 소유를 더 던지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좀 다르지만 유사한 부분이 있죠. 뭐예요? 재앙을 피하여 높은 곳에 깃들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스올의 바다를 갖고 있어서 더 욕심부리고 근데 내가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내가 당할 수 있잖아. 내가 뺏길 수 있잖아. 내가 실패할 수 있잖아.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해요? 내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높은 데 있어야죠, 내가. 누가 내 걸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쵸? 첫 번째는 욕심의 사람, 두 번째는 권력의 사람, 세 번째는 피해 성읍으로 건립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민족들이 부탁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을 위하여 피곤하게 하는 것이 망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냐 아니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에서는요, 13절에 보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한다고 해서요, 피의 성읍이 불의의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설과 건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끝없는 탐욕을 갖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그쵸?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열정을 갖는 사람, 그쵸?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하고요, 그쵸?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무슨 뜻이에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런 가치를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진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9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에게 깨라 하며 말 못한 돌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그렇죠?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자기를 도울 이런 자기를 지지해줄 이면적인 신의 존재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진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하박국은 뭐만 봐요? 하박국은 상황만 보죠. 지금 이놈이 나쁘고 근데 계속 잘나가. 근데 더 나쁜 놈이 와서 얘네들을 쳐.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나쁜 놈들끼리 그냥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선한 것은 어디 설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관적인 거, 이런 이슈적인 거, 이런 고유명사적인 거에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고유명사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래 얘가 얘를 치고 얘가 얘를 치고 이런 식으로 난장만처럼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보통명사적인 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통명사적인 틀에서는 하지만 마침내 네가 진짜 싫어하는 이러한 가치들이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쵸? 두 가지 다시 얘기하죠. 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세속사회를 표현하는 거죠. 끝없는 탐욕,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더 많이 갖는 것으로는 안 되죠. 더 많이 갖는 걸 지키려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맞다고 옆사람에게 계속 가르쳐서 옆사람의 하체도 드러내고 옆사람을 부끄러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옆사람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지지해주는 이게 맞다고 지지해주는 철학과 신학을 세우는 거. 그렇죠? 이게 진리인 양 해주는 신도 이것을 축복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신도 이것을 지지하는 존재라고 하는 철학과 신학을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세속사회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이고. 그러니까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포인트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유다가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포인트를 알겠어요? 지금 하박국은 유다의 지도층만 갖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 지도층만 야, 쟤네들을 없애야 되는데 막 쟤네들이 계속 저렇게 잘 나가면 안 되는데 유다의 지도층만 갖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래 유다의 지도층 없애줄게. 더 나쁜 애로.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해요? 뻥치잖아요. 유다의 지도층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은 더 나쁜 애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는 것 자체에 하박국을 뻥치게 하는 것 자체에 무슨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건 유다의 지도층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저 나쁜 상사만 날아가면 저 나쁜 지도자만 없어지면 요 사람만 사라지고 요 구조만 사라지고 요 지배계급만 없어지면 뭔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주도계층만 사라지면 됩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이 탐욕의 가치를 써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 탐욕의 가치를 쓴단 말이야. 지금 하층민들은 이 가치를 쓰지 않아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층민 아니에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 쓰는 가치나 지금 취업하려고 취업 준비하는 백수가 쓰는 가치나 사실 같은 가치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안 세력입니까? 공공성을 생각하나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얘를 때려잡아봐야 더 나쁜 놈으로 교체되든가 비슷한 놈으로 교체되든가 계속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당장 저 나쁜 놈 하나가 없어진 게 네가 진짜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께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그 가치가 무너지는 거죠. 더 이상 더 많이 받는 게 진리인 것처럼 더 높아지고 그것을 지켜낼 수 힘이 있는 게 성부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게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맞느냐 옆사람에게 증거하는 그것이 맞느냐 논리와 철학까지 신학까지 갖고 오는 그 세계가 문제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마침내는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유다 왕조 한 번이 아니에요. 그쵸? 이 바벨론 왕조 한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치가 무너지길 바라시고요. 이 가치를 마침내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는 거죠. 언젠간 이 가치가 무너질 것이라는 거. 이 가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것. 의로운 세상, 평화의 세상, 평등의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인정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더디 이루어지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 이것이 하박국이 가져야 되는 추구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납니까? 첫 번째 하박국은 어떤 상태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찾고 보이면서 아, 얘 저렇게 나쁜 놈인데 저렇게 잘 나가네. 저렇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잘 먹고 잘 사네? 성공하네? 어? 그러면서 자기가 되게 이 인생의 멘토인 양 행세를 하고 있네? 근데, 그리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이 하박국의 태도와, 그쵸? 이 하박국은 이미 어떤 하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뭘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한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쟤만 쫓겨나면 될 것 같은 이슈의 매몰. 왜 세상이 이렇게 안 돌아가지라는 당황스러움. 내가 진짜 맞나? 라고 하는 흔들림. 이게 시작이 하박국이라면. 이 얘기를, 이 1, 2장 얘기를 들은 하박국은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원래 나쁜 놈들이 원래 그러고 다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계의 가치가 틀렸고, 마침내 이루어질 정의와 평등의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건 간에, 내 영혼과 내 공간에서, 그쵸? 하박국의 현실에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쟤네들 빨리 멸망시켜주세요가 아니라, 내 현실에서 아닌 걸 아니라고 하고, 맞는 걸 맞는 거라고 하며,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쵸? 이게 하박국의 뷰의 전환이죠, 그쵸? 그러니까 엔딩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하박국 3장의 엔딩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박국 3장의 엔딩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 하박국의 장기적인 기도에서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상관없고 왜 잘못, 악인들도 벌하지 못하시는 무능한 존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어나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명한 글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응?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원한 게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게 대단한 고백이, 그쵸? 이게 무화과나무 잎이 이게 이렇게 부를 노래가 아니야. 이게 이거죠, 이거. 이렇게 주어는 모르지. 우리 대학교 때 이거 이렇게 무슨 춤추면서 이거 불러요. 무화과나무 잎 오오 이러면서 이게 미친 거죠,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불러봐요. 무슨 얘기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만 열매가 없고 감람에 솔직이 없고 밭이 없고 양이 없고 뭐예요? 인생에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흐름입니다. 그 당시에 세 가지 흐름밖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축을 하든가, 과수를 하든가, 농업을 하든가. 사람이 먹고 살려면 셋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 연봉이 없고, 비축한 자산이 없고, 후원해줄 부모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난 뭘 먹어야 될까? 네?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연봉이 없고 이거 할 수 있어요? 비축 자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네? 없는 거예요, 다. 근데 하박국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내 삶의 모든 공급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를 기뻐하겠다고 하죠. 왜 그게 가능해요? 그럼 하박국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전에 하박국은 상황에서 살았죠. 하박국이 있으면 나쁜 놈들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 있고 어지러운 부분들이 있고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분쟁과 질문과 실망과 그렇죠? 이렇게 살았죠. 하박국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하박국이 바라보는 세상 하박국의 방향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세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 이건 흐름이 있지만 마침내는 이렇게 된 하나님이 그렇죠. 마침내는 이 방향의 결론으로 도달해. 이것들은 다 화했을 진도야.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난 지금 당장 이게 안 될 것처럼 나를 찌르고 누리고 안 되는 것처럼 나를 누르고 억압하고 공급이 끊어져더라도 나는 이 확신 때문에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박국이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하박국이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내가 오늘의 현재를 내 삶의 결론과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마침내 만들어 가실 세상을 내 원론과 결론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박국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나랑 부딪힌다고 해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에 대한 희망, 그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가 오늘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내 방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일단 학계와 하박국은요 수준이 높아요. 이제까지 멸망해서 얘기할 때는요, 뭔가 멸망해서 얘기할 때 내가 많이 얘기했죠. 막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옛날 에스겔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실패로 받아들이거나 하나님께 날 버렸는지로 받아들이거나, 이걸 다 알긴 하지만 내 자신에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라는 어떤 회의론에 빠지거나, 세 가지 이슈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쵸? 나쁜 놈들은 하나님이 날 버렸다 라고 하나님이 원망하든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쵸? 착한 사람들은 나쁜 놈들은 하나님이 뭐 별거 없네 라고 하나님이 원망하든가, 혹은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버렸다 라고 하든가, 근데 아는 사람들이 내가 이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얘기하든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근데 하박국이나 학계나 뭐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이 속에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하면서 자꾸 현재 멈춰버리는 유능한 사람들, 신앙인들, 대안이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정한 대안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얘기가 학계랑 하박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슈가 좀 더 훨씬 더 높죠, 레벨이. 자, 오늘 들은 거는 약간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어설프면 죽는 거고. 하박국이 진짜 이제 처음에 하박국이 아까 얘기했던 학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은 했는데 내 가치와 기준과 판단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것이 맞는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자꾸 답답하고 허무하고 원망스럽고 분노하고 피곤하고 이런 상태, 어정쩡한 상태. 그런 하박국에게 네가 진짜 원하는 건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무너짐이 아니라 이 가치의 세워짐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하박국서가 되는 거죠. 이전에 하박국은 왜 이엔 이래 웬 저래 이랬지만 이후에 하박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후에 하박국은 원래 그래 걔네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러실 거야, 그러니까 난 오늘 그 하나님의 기준들을 여기서 세워가려고 움직이는 거죠.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박국의 태도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설교로도 아마 한두 번 만나보실 거예요. 이제 하박국 설교를 할 일이 있을 텐데 했지 않았나? 흑점이 있지. 그치. 민정이가 다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오케이. 그리고 앞에 거랑 뒤에 거 간단하게 하죠. 나훔. 나훔 잘 모르죠? 네, 나훔입니다, 나훔. 나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언합니다. 내용은 간단하고요. 1장에서는 니느웨는 꼭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고요. 이전에 가면은 너희들이 니느웨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똘똘 뭉쳐서 덤벼봐라. 초토화 될 거라고 얘기한 거죠. 너희 왕국이 무너지고 너희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3장에 보면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쵸? 그런 이유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그쵸? 이 니느웨 이미지예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도시 운명. 음녀는 도시 운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사실 마술이란 건 뭐예요? 진짜, 막 이런 게 아니라. 마술이란 게 뭐예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니느웨가요, 아시리아가 이쪽 제국의 시작이잖아요. 그쵸? 바벨론이나 이런 대제국의 역사, 헬라 제국 같은 대제국의 역사가 시작된 건 아시리아부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였어요? 도시 문명이죠. 뭘 만들어내는? 이제까지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도시 문명이에요. 그쵸? 그럼 사람들은 거기 어떻게 돼요? 매혹되죠. 그쵸? 매혹되잖아요. 미국의 성공에 많은 사람들이 매혹됐죠. 우리도 미국의 성공에 매혹돼서 미국처럼 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미국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하다가 이제 미국 사람들 어렵게 사는 다큐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처럼 하려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또 하면 또 한국처럼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쵸? 한 사람이 한국이 한강의 기적 이런 표현이 뭐 그 사람 어찌 됐건 뭐 그분들에게는 이제 마법인 거죠. 뉴욕이 우리에게 마법이고, 그쵸? 그 마법의 방식,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는지 배우고 싶어 하죠. 그쵸? 그게 마술을 부리는 음녀의 이미지예요. 그 당시 니느웨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마술을 부리는 음녀가 되어서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를 샘플링하죠. 문학세도 니느웨, 문학세가 아니지. 누구지? 그 이전에 악한 왕들도 니느웨 가서 일월성신 숭배 이런 거 배워오잖아요. 니느웨는 어떻게 안 돼? 니느웨는 이렇게 안 돼. 아 그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럼 우리도 니느웨처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니느웨를 망쳐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니느웨 문제. 자기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방법, 도시문명을 말미암아 그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냈기 때문에 그것을 말미암아 취해서 그것에 되게 난 되게 멋있어, 괜찮아 이렇게 되는 사람들.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성공하면 이거 하잖아요, 그쵸? 조금만 성공하면 막 후배들 불러놓고 나랑 비슷한 일 하려는 사람 불러놓고 나랑 지금 이제 개척하려는 목사들 불러놓고 아 말이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해야 돼 개척은 이러면 이제 내가 니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뒷걸음 잡는 주작은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고 맞아 이게 한 거지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난 이렇게 될 줄 알고 거기에 대한 플래닝을 세워서 내가 단계별로 진행했더니 그 결과가 나와야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보면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자꾸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쵸? 마법을 부리는 음료 그거에 혹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쫓아가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많은 멘토들의 얘기를 듣죠. 요즘 시대 멘토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얘기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독하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내적 태도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외적 태도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스케줄 관리를 얘기하고 청년들이 그것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삶의 기조로 삼고 그럼 그것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간 한 4, 50대 사람 따위로 여러분들의 삶의 기조를 삼지 마세요. 삶의 기조가 되려면 성경 정도는 돼야지. 신앙이 없으면 논어 정도는 하든가. 삶의 기조를 말이야. 삶의 기조를 하려면 논어 정도를 하든가, 아니면 니체 정도를 하든가. 그래야 좀 기조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광고로 성공하신 분, 뭐,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 이런 분들의 삶의 스토리 하나 듣고, 아, 그게 저는 삶의 기조다 하고 하는 게 좀, 현시대가 좀 얄팍해진 거 아닌가요? 그죠? 왜 그걸 기조로 삼죠? 진리적이어서요? 논리에 맞아서요? 아니죠. 걔가 성공했으니까죠. 나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니느웨의 마법이 그거예요. 니느웨의 말이 왜 맞아요? 니느웨는 제국이잖아. 그 논리에 니느웨도 취하고 세상도 취했죠. 하나님께서 그걸 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용서가 나옵니다. 그쵸? 니느웨에 대한 용서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선포가 나오죠. 그쵸? 니네에 대한 멸망의 선포와 니네에 대한 용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겠죠? 하나님은요,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깨버리고, 그, 심판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의 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십니다. 그쵸?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헛된 가치, 하나님의 가치인 양 서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고 잘못된 기준을 세우게 하실 때 그 가치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니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니네의 멸망은요, 하나님의 관대함이 있습니다. 니네의 멸망은요, 궁전, 지도계층의 학살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왜? 바벨론을 그 나라가 그냥 고쳐냈기 때문에. 하지만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깨닫게 돼요? 아, 니느웨라는 나라가 니느웨라는 나라의 방식이 그렇게 맞는 게 아니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결국은 아, 그게 정답일 수가 없고 그게 영원할 수가 없고라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못 깨달아요. 마치 지금 세워진 제국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그 사람들이 하는 원리, 그 사람들이 하는 규칙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을 깨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왜? 그걸 안 깨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보다 그 사람에 깊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선배의 한두 마디 말을 정말 금과 옥조처럼 받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냥 고리타분 얘기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신다고 얘기하죠. 그게 방법이 아니라고 드러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남에서 나오는 니느웨에 대한 선언입니다. 일단 니느웨가 되지 마세요. 얄팍한 성공으로 그들 인생의 진리인 양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 좀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니느웨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오오하고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뭘로 서지 못하게 해요? 말씀의 기준으로 서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생의 마음의 선악과를 두고 항상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판단을 기준의 나무를 내 마음에 꽂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니느웨가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가 멘토가 누가 해줬던 어떤 얘기가 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뭔 기준을 쓰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기준을 쓰지 않게 돼요. 고리타분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는 뭔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마치 막연한 얘기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돼요. 그럴 때마다 나음을 읽으시면 돼요. 나음의 매력은요, 한마디의 위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마디 이런 적 없어. 근데 그 나음을 읽으셔야 돼. 그래서 나음은요 유명한 구절이 없어요. 나음의 마지막 구절 읽어드리면서 나음을 마칩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니 하시니라. 내 성공을 갖고 자랑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결국 고칠 수 없는 부상과 상처 개인을 다루는 게 아니라 가치를 다루는 거지. 그래서 사실 그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아니면 분명히 누군가를 피해줬을 거고 공격했을 거고 아시리아가 되게 자랑했지만 아시리아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리아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손뼉을 치는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되고 이런 날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바냐를 하고 마칩시다. 스바냐는 어렵지 않고요. 스바냐는 정확하게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도 간단합니다. 유다 앞장에서 1장은 유다를 반드시 멸절시킬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멸절시킬 거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문제점들에서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무별들을 경배하였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2장 초반부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진멸시키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이 나의 이기 전에 빨리 회개하렴. 이런 멘트이죠. 이사야 패턴이고 예레미야 패턴이죠. 멸망을 선포하지만 그 멸망이 진정한 멸망을 향한 멸망의 선포가 아니라 회개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신 것이 스바냐의 의미입니다. 스바냐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인지 1장 1절에 나옵니다. 요시아 시대의 선지자죠. 요시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장 마지막 황금기였죠. 므낫세의 죄 때문에 멸망하기로 예약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아가 옷을 찢고 가장 궁극적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오히려 황금시대로 만들었던 시대죠. 그렇죠? 스바냐는 요시아 시대의 반전의 출발을 담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망해야 되는 나라였어요. 요시아가 마지막 왕이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요시아가 옷을 찢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나라를 돌이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멸망의 선포가 잘못된 기준과 가치를 써서 네 인생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건 그러니까 망해버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경고음을 듣고 내 기준과 가치를 바꾸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경고음의 메시지가 스바냐에 담겨 있습니다. 2장에서 얘기하기는 이웃 열강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아시리아는 입트르 같은 큰 나라가 아니라 비슷비슷한 나라들. 그래서 그 근처에 있었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모시나 이런 나라들. 내 바로 옆에서 나랑 비슷한데 세옥적 가치를 써서 조금 더 잘 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3장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는 그들의 문제점을 제시하시는데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서요. 사자이고 선지자들은 경스러워 감사하고 여호와의 의로움이나 불의를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두 가지로 얘기하시죠. 방백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 사람의 정치적 질서, 사회적 질서, 사회적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공의는 이기적이어서 탐욕, 있는 자들이 더 많이 갖는 것을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마치 공의인 양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어려운 거고 제사장들은 어때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인문과 철학, 종교,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더 하고 이것이 사회가 무너지는 두 가지 특징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중 떠요. 종교 지도자들이 월급 때문에 일하고 소설 쓰는 사람들이 책 팔아먹으려고 소설 쓰고 철학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나 자기가 네임밸류를 높이고 싶어서 철학하고 사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무엇이 맞는지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 그룹들인데 인문학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사회 전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주관적인 기준에서 움직이면서 마치 사회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종편 봤어요? 종편 재밌어요. 여러분 종편 재밌습니다. 종편 보세요. 종편 잘 안 보시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되시자마자 MBN 뭐 이런 데서는요 해외 일본의 망한 기업들 막 이렇게 막 보여주고 뭐 도요다가 어떻게 됐고 미쓰비시가 어떻게 됐고 막 일본의 망한 기업들, 미국의 망한 기업들 이 대기업들이 어떻게 망해나가고 있는지도 쫙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도 위험하다 이런 걸 막 쏟아냅니다. 그냥 막 친기업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너무 이렇게 대놓고 하니까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이게 최유종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데 하여튼
그런데 기득권자들이 쓰는 규칙이나 원리들이 사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원리면서 그것이 사회적인 원리냐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우리도 어중뛰어요. 이 정도는 아닌데 아니라고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넘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내가 너희들을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두 가지 얘기를 하시죠. 첫 번째, 하나는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그딴 식으로 하는 지도층이나 국가 세력들에서 몰락을 얘기하시지만 너희 중에 가난한 자들, 서민과 빈민들이죠. 그렇죠?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멸망이 가치적인 멸망이지 가치가 붕괴되게 하시고 그 가치를 쓰는 시스템에 대한 붕괴를 얘기하는 거지, 오히려 그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더 선량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맨 엔딩으로 얘기하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바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구절이 여기 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기뻐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다 죽여버린다고 해놓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렇게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세요? 이게 스바나의 메인 메시지죠. 하나님의 멸망 선포, 요시아 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멸망 선포는 절대 저주의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콜링이고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신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가 나를 기뻐하신다. 그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렇죠? 그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다. 그는 나를 구원하시는 자시다. 라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저주의 메시지가 저주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고 저주의 메시지가 콜링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스바냐는 오히려 반전으로 신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그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들어라. 그래서 네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스바냐에서의 기본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언제 뭘 읽으셔야 될지 알겠죠? 남은 언제 읽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뭐 내가 뭐 하나 된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잘 나가는 스토리가 내 인생 기조가 될 때 남 읽으시면 위로 한마디 없는 깨끗한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무슨 문제를 고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 내가 그것을 안 고치면 네가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하시면 자꾸 협박처럼 들리고 그리고 고치기가 되게 힘들게 느껴지고 난 그래도 그게 편하고 그게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 아 하나님께 놔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할 때 스바냐를 읽으시면 될 때 세상에 이 모양이라고 생각돼서 내가 맞고 내가 추구한 게 맞다는 걸 알겠는데 세상에 이 모양이라고 생각돼서 자꾸 내가 좌절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뭔가 내가 열정이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 하박국을 읽으시면 되고요. 아 정말 하나님께 분명히 일하시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미뤄지고 일상 먼저 하는데 일상이 자꾸 안 돼서 자꾸 꿈은 멀어지고 현실은 각박하다고 생각되실 때 내가 꿈을 위해 시작했지만 꿈은 멀어지고 현실은 각박하다고 생각될 때는 아까 얘기했던 학계를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소선지서의 포인트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신 대선지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어떤 디테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주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소망을 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태도를 배우실 수 있는 책으로 이 각 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스가랴 말라기 해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벌써 2012년의 마지막 주예요. 아 정말 세계도 멸망하지 않고 함께 만나서 가장 기쁘고요. 멸망해서 천국에서 봤어도 뭐 나름 반가웠을 텐데 진짜 기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구약을 정리하시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내 이런 말씀들을 배워왔구나 정리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데 성경도 같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에 맞는 주의 행성이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주의 일에 나섰다가 현실을 안주할 때도 있고 그래서 현실이 더 각박해졌을 때도 있고 내가 주의를 바라보나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실망될 때도 있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이 귀찮게 들릴 때가 있고 내가 세속의 성공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 얘기가 나의 삶의 지침이 되고 모토가 돼서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나 하나님 나 이 모든 어리석음에서 걸어나오게 하셔서 말씀하셨던 의로 시작하는 의로 마치는 중간에 변질되거나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의 일괄성이 내 인생에 있을 수 있도록 주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진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일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따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